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읍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그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나비가 참 아름다운데요. 그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애벌레로 있다가 번데기가 되고 그리고 고치를 지어서 자기 집에 속에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성충으로 나비로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이 나비가 되기 전에 이 번데기가 되었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데 그때 이제 실을 몸에서 입에서 토해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애벌레가 그 나비가 되기 전에 자기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보호해야 되는 그런 그 방법으로서 그 고치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기가 의지해야 할 것이죠. 그러나 번데기가 다 자라면 이제 고치를 깨고 그리고 나와서 나비로 이제 날아다니게 됩니다. 이게 활활 날을 수 있는 그런 나비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세계에서 이제 그 나비로서는 정말 창공을 나르면서 새로운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기가 뒤집어 옛날에 뒤집어 쓰고 있던 고치가 그리워서 자꾸 그리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고 어리석은 짓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부활의 생명의 새 차원에서 나비처럼 헐헐 날아다니듯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렸는데 옛날의 나를 지켜주고 내가 의지하던 옛 삶의 방식과 잔재를 버리지 못하고 고치를 더욱더 강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의도에 위배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배하는 가족으로서 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신해야 할 그 자리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주장해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장하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과 그 가족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참 그 집안이 악을 당하기도 하고 악을 저지르기도 하는 그런 참상을 겪는 그런 경험을 보셨죠. 그 결과 이웃 족속으로부터 이제 보복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리고 공포에 떨게 되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아들들과 참 그 큰 갈등 속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야곱이 이런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는 말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일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주시고 또 같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와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슬픔과 큰 갈등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주로 기뻐할 때는 자기 기쁨에 도취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기쁨의 주체가 자기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슬프고 아프고 할 때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깊은 어떤 영적인 빈곤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싶으면 바로 내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내 주인 그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나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잘 들리게 됩니다. 보통 때보다도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상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래 맞아 더 잘 들리겠지 하는 그런 상상하는 것보다 직접 체험을 하면 얼마나 더 큰 영적인 돌파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거하고 있던 세겜 땅은 그 베델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 베델은 또한 야곱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죠. 야곱에게 베델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에서 보셨죠. 야곱이 가족을 떠나서 큰 외로움과 그리고 또 앞으로 미지의 그 타향살이에 대해서 두렵고 그리고 또 정말 자기 소유가 한 푼도 없는 정말 뭐 기름 한 병 정도 남아있는 그런 정도의 가난함에 억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곳이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 하나님 한 분이 바로 내게 한없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구나. 그 하늘이 열린 경험이 야곱에게 분명히 처음으로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빈핍하고 가난한 땅의 삶이 하늘과 만나게 되었던 그런 경이가 가득 채워졌던 그 인생에 잊어버리실 수 없는 소중한 그런 곳이었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신이 매우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을 체험한 장소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장소로 기억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게도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살았던 그 테네시 낙스빌이라는 도시 또는 저의 인생을 완전히 삶의 흐름과 그냥 형태까지도 뒤바꾸어 놓았던 그런 그 펄스라는 도시 그 도시가 참 그러하죠.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예수님 만나서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 또 은혜 체험하고 또 말씀 보고 진리 발견하고 그랬던 그 구체적인 장소들 뭐 내가 앉았던 의자들 뭐 책상 무릎을 꿇었던 바닥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십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번에는 그런데 가족도 함께 부르십니다.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 그 족속들과의 관계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나주셨던 그 베델로 오라. 가족들도 다 같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뜻밖의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다시 이렇게 찾아주시는구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복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아들들도 또 만나주시고 우리 아들들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축복의 기대 속에서 매우 큰 소망과 위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식뿐만이 아니고 자기 주변에 그 참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다 알고 있죠. 자기가 하나님 만났던 그곳 베델에서 내 아들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기회는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남다른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가족들을 준비시킵니다.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말할 수 없이 위축되었던 야곱이 이제는 정말 당당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34장에서 보셨죠? 야곱은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말을 한다고 한 것이 자기의 바뀌지 않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아들에게 얘기했다가 얘기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또 결과를 낳기도 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지금 당당해진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자기가 아무리 무너진 자리가 비참하고 힘들더라도 힘차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과 그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그만큼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귀걸이들을 다 내려놓고 했을 때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근처에다가 다 묻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옛날에 속했던 것들, 옛날에 고치와 같았던 것들 다 버렸습니다.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시이기도 한 것이죠. 세겜나무, 상수리나무 이렇게 말하면 뭐 좀 성경에 또 좀 여러 군데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한 군데만 보시면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살다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그 가족력에 있어서 의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야곱의 자손들이 자기의 옛날에 속했던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묻었다. 이것은 정말 그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그 신앙의 흔적과 참 많이 일치하고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방 삶의 잔재들. 자, 이방 삶의 잔재들이라는 것은 그냥 뭐 널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집착했던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로서 신상과 장식구를 다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헌신의 표시이고 결단의 표시입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놀랄만한 축복이 일어났죠.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예사 같으면 그 힘을 길러서 야곱 그 가족들 얼마 되지 않는데 그냥 쳐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저자는 이 야곱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것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불 속을 걸어가는데도 마치 타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갈 때 정말 그 바다의 물줄기가 덮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옛삶을 버리겠다고 이 작은 한 상징적인 행동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렇게 아끼시고 그리고 또 지키시는 것을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드린 야곱 일가의 정결 의식과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설교에서 조금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처음으로 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버리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포기를 담은 이 예배의 의미는 신약 성서에 이르기까지 쭉 동일한 원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슬라이드가 좀 준비가 될까요? 골로새서의 말씀인데, 예, 나왔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벗어버리라. 아, 저기는 하이라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제 설교의 원고에는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벗어버리라. 또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예, 제 원고에는 어느 단어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을까요? 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한 군데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벗어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비단 이 지금 네 구절에만 벗어버리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옛삶과 싸우며 버리며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벗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베드로서, 히브리서를 받아본 모든 공동체들은 이미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이미 고백했고 주님의 부활을 믿은 자들입니다. 이 같은 성도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옛 삶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버리는 경험이 따라와야 합니다. 왜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왜 버리라고 하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왜 또 구약에서의 그런 에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걸 벗어버리라고 말을 할까요? 왜 구습과 외식과 비방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이미 들어온 성도들이 그 나라 안에 있는 예비하신 유업을 못 누리게 하는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누리려고 하는데 못 누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옛 삶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관광을 하게 되면 버스를 타고 이제 쭉 이제 이동하기도 하고, 또 이동하는 길에 보면은 그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생소한 또는 경이로운 그런 이제 경관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햇빛이 막 쨍쨍 내려진다고 커튼을 탁 닫아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조금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조금 좀 힘들다고 햇빛이 너무 세니까 다 가려버렸습니다. 다 차폐해버리고 깜깜한 가운데 게임이나 할까? 그리고 스마트폰 꺼내서 게임을 한다라든지, 우리 고스톱이나 할까? 뭐 이래서 화투를 친다라든지. 그러면 자기는 분명히 새로운 관광지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탐구하거나 보고자 하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옛 습관에 따라서 자기가 하던 것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욕심과 죄의 옛 모습을 벗어버린다는 의미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잘했다 이런 칭찬받는 수준에서 그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적 외적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하늘에 속한 예비하신 유업, 그 유업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 소명, 평강, 하늘의 지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보람, 그리고 또 하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치, 새로운 가치, 이런 유업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받아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소외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자, 생명이 누리는 것들, 사람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정말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들어왔다고 그냥 막연하게 누려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걸 찾기 위해서 두드리며 찾으며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갈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동행의 삶이 있어야 이 유업의 세계가 점점 더 내게 풍성하게 열리고 우리 공동체에 열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일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되는 이런 모든 축복의 유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풍성하게 모든 고급의 그 음식을 차려놓고 불렀는데 아, 난 배탈 나서 지금 소화제만 먹어야 돼요 하라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아니, 주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뭐 비교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 안에 속한 기업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갈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또 공부하시고 할 때는 정말 학교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 더 탐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들은 누가 잘 아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면 시간 지나면서 정말 알 수 있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탐구하지 않으면 결코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관심과 탐구,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눈이 더욱 열려야 하는 것이고,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좋았습니다.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유업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장애물, 죄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옛 삶에 속한 것을 버리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죠? 야곱의 가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의미는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요구되는 것은 지난 것을 벗어버리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너의 존재는 이미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넌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그때 얘기해 줬잖아.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자야. 그러니까 바꾸어진 삶을 살 수 있어. 너희 가족들도 다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듯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듯이 바뀌어야 할 삶의 방식이 있고 바뀌어야 할 관점이 있고 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의복을 바꾸어 입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자기 자신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낡은 방식을 제거해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낡은 방식의 삶이란 무엇이죠? 많죠. 뭐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성품에 관한 것, 옛 성품, 습관에 관한 것, 옛 습관, 언행에 관한 것, 옛 언행, 가치관에 관한 것, 옛 가치관 등등이죠. 정말 등등이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여기에 오신 성도님들과 저는 정말 버릴 옛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오늘 저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원론적인 것 간단히 좀 살펴보고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공동체의 좀 이렇게 현상을 또는 증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많은 교우들이 이렇게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을 감지합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만족하는 게 없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그 행복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행복인지 모르지만 불만족이 있고 그리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은 당연히 그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강렬하게 교회에 대하여 공동체에 대하여 또는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것은 슬쩍 얼핏 보이는 분노, 폭발하는 분노가 아니라 얼핏 보이는 분노, 그리고 어두운 근심, 그리고 냉소적인 무관심 이런 것 등입니다. 이것의 한 이유는 왜 이런 내적인 내면의 이런 분노의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을 정도 이상으로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나 또는 사람들 말 나는 개의치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다 너나 나 할 것 없이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도 의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의식하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도 의식하고 멀어졌으면 좋을 사람도 의식하고 사람들을 너무나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에 치인다거나 할까요? 우리가 피부가 약해지면 무엇이라도 이렇게 쓸리거나 이렇게 문질러지면 금세 빨갛게 이렇게 발진이 일어나면서 아프기 때문에 조금만 어떤 센 접촉이 올 것만 같아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피해가려고 하죠. 그런 것과 같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또 무슨 말을 할까? 사람들에 대한 의식과 이 두려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말이 나올걸요?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진리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말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 말을 듣지 말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이 참으로 적지 않나 하는데 영적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신앙이 뜨거울 때는 다 자기 자신의 말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스러운 깨달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환난에 정말 정말 울고불고 할 때 이렇게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을 내적인 축복으로 바꿔주셨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이런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입술에서는 나오는 주어가 뭐죠? 사람들이 싫어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도망가. 그렇게 하면 우리 망해.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주어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물론 그 중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람을 말을 기울여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듣는 통로로서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말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그런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고백을 많이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고백의 수준을 지금 현재까지 유지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지도 않습니다. 항상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로 서기 원하죠. 사람에게서 어떤 말을 들을까 두려운 것 맞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흠이 없이 서야 하고 또 그러고 싶고 한 그런 사람이 드물지 않나, 이런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현대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불필요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것은 이것은 옛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에 부여하시는 그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은사와 소명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조화와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풍성함, 그것을 이 옛 삶의 방식에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중심인지 하나님이 중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잘하고 또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죠 하면 행복하고 안정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 행복하게 하고 안정되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잘 못하면, 실수하면 그 행복과 안정이 깨어지면서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러면 나의 행복과 안정은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말이죠. 분명히 반증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누구와 상대하든지 간에, 누구와 관계하든지 간에 나와 당신만의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나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뚜렷한 신앙의 의식이 고취되는 그런 새 옷으로 바꾸어 입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테크닉으로 인간의 내적인 문제를 가리고 잠재우고 사람을 만족시켜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와 동행하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고 거기서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전에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수준보다도 훨씬 더 다른 높은 차원의 수준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자라는 말이 사람을 사랑하지 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길이야말로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러한 길이 참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나무에 비유한다면 건강한 나무의 나이테와 같아야 옳은 방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튼실한 나무의 나이테는 지난해의 시간을 담아서 선명하고 굵은 태를 딱 원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하면 그것을 감싸고 또 하나의 더 큰 선명하고 의미가 담긴 태를 다시 형성하게 됩니다. 그 나이테들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조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이테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나이테가 생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와 가치를 갖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이테를 두르게 되면 훗날 그 나무를 바라볼 때 정말 아름다운 매듭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거듭거듭 분명했던 나무로구나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일 때만 이 나이테가 각자의 나이테를 침범하지 않고 선명하게 자기의 나이테를 그려가면서도 그 나무의 건강함을 더욱더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이테의 구분이 없어지고 서로 겹치고 자기 태의 자리를 일탈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나무가 생명을 얻어서 자라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테끼리 간섭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이 원하시는 때마다, 당신이 주장하시는 때마다 우리 공동체에도 옛 의복을 벗어버리고 잘 매듭 짓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 의복으로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만족시켜드리고 싶고 사람 앞에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 흠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자신의 소명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정진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공동체가 바르게 갈 길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